대응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이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온몸을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거룩한 계절에 부족한 종이 말씀 대언하기 위해 섰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만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죠.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는 흑백 TV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주말에 하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비실비실 배삼룡, 땅따리 이기동, 그 다음에 구봉서 장로님, 그 다음에 갈갈이 서영춘, 이런 분들이 다 돌아가셨죠. 많이 웃겼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이제 활짝 웃을 때 얼굴에 이제 모든 근육이 다 펴지고 몸의 모든 그 근육도 이렇게 활력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웃으면은 엔돌핀 들어보셨죠?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이 엔돌핀이 스트레스를 말끔하게 청소하는 기능을 한답니다. 의사분들께서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웃음의 효과가, 웃으면은 살도 빠지고 심지어는 암 환자도 이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해서 많이 웃으면 효과가 있다는 그런 임상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몰라요. 수명도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웃고 사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웃음이 행복을 부르고 수명도 연장시키고 병까지 치유하는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말 중에 뭐 언론에 보면은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하는데, 동물들은 요즘 뭐 어디 인터넷 보면은 개가 웃는 사진도 사진 올리는데 동물들은 사실 웃지 않습니다. 울죠. 그리고 활짝 웃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닌데도 아침에 거울 탁 보시면서 자기를 보고 싹 웃어주고 한번 하하하 웃어주면 그 효과가 실제로 기뻐서 즐거워서 웃는 효과에 신체에는 90%까지 올라간대요. 90%까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활짝 웃으면서 우리 한번 득담해 보겠습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고 삽시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고 삽시다. 쑥스러우시죠? 예. 웃으면 복이 와요, 웃고 삽시다. 예. 예, 우리가 웃고 싱글벙글 얼굴에 만면에 미소를 띠고 사는 사람은 인생이 뭔가 즐거운 일이 있거나 기쁘거나 뭔가 재밌는 일이 있으면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걸 채울 때 느끼는 쾌락이에요, 쾌락. 그리고 하나는 성경적인 의미의 희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희락. 예, 여러분, 어떨 때 즐겁습니까? 좋아하는 걸 만족시키면 즐거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쾌락을 느껴요. 좋아요. 또 여러분, 내가 갖고 싶었던 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렇게 와서 한번 촥 쇼핑하면은 쫙 즐거움이, 쾌감이, 만족도가 샥 올라가죠. 예. 그런데 그런 종류의 그 만족과 쾌락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리고 뒤끝이 좀, 아예 괜히 돈이 좀 아깝네. 이런, 그리고 집에 쌓아놓은 게 많으시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집에 우리 아틀란타에 이제 그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와이셔츠를 스팀 전기 딱 해가지고 물 넣으면 촥 해가지고 다리는 거, 돈 몇 푼 아끼려고 그거 한번 사놓고 안 써요. 안 써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반면에 이 희락은 우리가 몸은 좀 힘들지만 영혼과 마음이 이렇게 흡족해지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학문을 하시는 분이 뭔가 유레카 그러듯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하, 이것이구나, 내가 풀지 못했던 그 의문점. 그 다음에 여러분, 봉사를 나가거나 홈리스 봉사를 나가거나 아니면 홈리스들에게,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딜리버리, 제가 자녀들을 데리고 아틀란타에 있을 때는 땡스기빙 연휴나 크리스마스 연휴 제가 뭐 친척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제 한 10집, 20집을 그 루트를 탁 정해줍니다. 그걸 따라서 해주면 비도 막 억수같이, 겨울에는 미국에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막 길을 못 찾아서 옆에 앉은 조수석에 앉은 아내가 이렇게 GPS를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저는 운전하죠. 그러다가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 다 기분이 좋아요. 모르겠어요. 이게 왜 좋은지는 몰라요. 근데 기분이 좋고 마음이 뿌듯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6시간, 8시간을 소비했지만 아주 흡족합니다. 그 기억이 또 추억이 오래 가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희락인데 성경에는 이 희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런 제가 인용한 것이 한국에는 의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누가 협회라고 있습니다. 의료인 기독교인 의료인 단체예요. 거기서 어떤 의사분이 사실 임상 경험을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간증을 하셨어요. 그런 종류의 희락이 치유에도 효과가 있더라. 이런 그런 간증을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희락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joy, 오늘의 주제죠. joy, 기쁨, 기쁨. 이 joy는 원래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조에, z, g, 그러니까 영어로 g, z, o, e, 조에라는 그런 식당 이름도 있어요. 조에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 뜻이 그냥 기쁨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spiritual life, 조에. 거기서 유래돼서 조이가 시작됐습니다. 그 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기쁨. 기쁨은 순 한국어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느냐 아니하느냐는 그냥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즐겁고 이게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우리 기독교를 우리 안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기쁨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뤘을 때뿐 아니라 그러면 기쁘죠. 아니면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도 우리를 기뻐 할 수 있는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기독교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가 애를 베가지고 애를 낳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오늘 기도문 여러분 읽으셨지만 아주 은혜 충만한 기도문이에요. 그렇지만 당시 마리아의 실제 상황 정반대였습니다. 10대 아마 티네이저예요. 티네이저 당시에 임신해서 배가 이제 불러오는 처지였는데 그 당시에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사회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증언자가 있었는데 요셉이죠.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안타까이 생각해서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조용히 덮어서 비밀을 유지해주고 자기는 싹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을 두고 요셉은 의로운 자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는 탁 끊고 죽든지 말든지 그런 결정을 내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당시에 윤리적인 코드였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제 2000년이 지났는데 미국에 미혼모가 많습니다. 몇백만 명 되는데 티네이저 미혼모가 특히 많은데 이 미혼모가 아직도 자랑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만 그렇습니까? 한국에도 미혼모가 많아졌어요. 10대 고등학생 미혼모도 있고 특히 요즘은 이제 결혼이 늦어지면서 여기에 30대, 40대도 계시는데 그 연령에도 30대, 40대 미혼모가 한국에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성생활을 해가지고 아기를 뵈면 그 아기를 놓으면 미혼모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이제 시대가 성이 개방됐으니까 인식이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죠? 처녀가 애를 뵈도 할 말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인 인식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런 미혼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난의 의견을 비난의 눈길을 가지는 게 75%가 넘어요. 각종 뉴스 보도에도 부정적인 보도가 70%가 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인 이렇게 전망을 하는 의견이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예. 2000년 전에는 더 심했어요, 이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한 마리아가 오늘 보면 기쁨과 감사함의 고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결론을 제가 땡겨 말하면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절망과 슬픔의 상황에서 기쁨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46절과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예, 48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예, 마리아의 그 현실을 생각해 보면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놀라운, 지금도 이런 상황에 빠지면 이런 고백을 하길 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같이 안 읽었지만 그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의 1장을 쭉 읽어보면 마리아가 자신의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것은 가브리엘 천사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너 임신했어. 하나님의 뜻이야. 성령이 임해서 임신한 거야. 이렇게 소식을 전했을 때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넙죽 절했을까요? 아니에요. 놀랐어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두려웠어요. 그 다음에는 아니 남자를 모르는 제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발했어요. 의혹이 일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은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한 거예요, 순종. 그런데 이 생각, 제가 오늘 마리아를 이렇게 뭐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마음속에 마리아에게 과연 이게 100% 순종이었을까? 마음의 불안이 가득하고 이게 출렁거리고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 본문을 통해서 느껴요. 왜냐하면 그 대답을 하고 나서 급하게 길을 떠납니다. 누구에게? 제사장 그 스가랴의 부인이었던 친척이죠. 뭐 육촌이라고도 하는데, 사촌인가 육촌이라고 하는데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해요. 근데 엘리사벳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불임으로 이렇게 있다가 아기를 못 갖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임신 중이었어요. 그게 세례 요한이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나게 되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마리아의 복종의 아이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고 주님이다 예언을 해요. 예언을. 그 다음에 성령 충만으로 아기가 막 뛰어놀고 그 예언의 그 말씀을 마리아가 듣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돼요. 엘리사벳이 보면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45절에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사실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을 마리아에게 탁 던집니다. 예.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웃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으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자 옆에 좌우 여러분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믿으면 복이 와요. 예, 많이 웃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웃는 것보다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이 말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을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이렇게 대답은 했지만 마리아가 마음속에 그 바닥에는 여전히 당황스러움, 혼란스러움, 이걸 어떻게 하지? 불안감, 그리고 고립된 그 슬픔, 이 출렁거리고 바다 물결처럼 속이 막 출렁출렁거릴 때 이걸 말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받아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만나게 하고 옆에 사람들을 앉아있게 한 것은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강구하잖아요. 의심이 들고 어려울 때에 주변에 신실한 사람의 그 믿음의 한 말씀, 위로의 말씀이 슬픔에 있는 한 사람에게 믿음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그 영혼을 기쁨으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귀한 분들이에요. 마리아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섰을 때에 그녀는 인생의 가장 큰 슬픔과 고통의 그 순간이 어떻게 변했어요? 기쁨의 찬양거리로 변했습니다. 예.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인생의 슬픔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이 있다고 말했고,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인은 어떤 상황에도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즐겁기 때문에 찬송과 춤과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요즘같이 요즘은 세상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전화기로 연결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옛날에 누리지 못했던 많은 즐거움과 기쁨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불과 5년, 10년 전에 여러분 한국 드라마 어떻게 보셨어요? 여기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운전 1시간 반 엘킨스팍 H마트나 아니면 저기 거기 있는 뭐 고바오, 옛날 고바오 있었습니까?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비디오를 이렇게 수북하게 빌려와서 시리즈로 그냥 안 보셨습니까? 여기는 거룩하셔서 안 보신 모양이네. 예. 영화도 그렇게 빌려보고. 근데 이제는 여러분 이제 TV에, 스마트 TV에 다 나옵니다. 케이블 나오죠? 이제 전화기로도 쉽게 다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에 요즘 어떻게 친구분들하고 통화하세요? 조카들하고 손자 손녀들 카톡으로 다 하시죠. 전 세계 카톡. 카톡으로 대화도 하고 얼굴도 바라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잊었었죠?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사가지고 긁어서 핀넘버 막 어이 가다가 또 번호 하나 잘못 찍으면 다시 찍어야 돼. 얼마나 길든지. 또 얼마나 비싸요. 분당, 뭐 분당 몇 초 했는데 뭐 얼마 1달러 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전화해. 예. 요즘 얼굴을 보면서 수다를 쉽게 떨 수 있습니다. 쉬워졌습니다. 그런데 쉽게 얻는 만큼 그 기쁨도 휘발유처럼 금방 날아가 버리고 감사하는 생각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 핀넘버 이렇게 하면은 정말 귀했어. 이렇게 뭐 전화 한 달에 한두 번 하면은 보고 싶고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고 했는데 요즘 여러분 그러세요? 이 사는 환경은 더 편해지고 있지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굉장히 빨리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낙심과 고뇌와 근심과 좌절, 침체함과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계속 주기적으로 파도처럼 밀려와요. 예. 그래서 이 짧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계속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는 진정한 기쁨. 사마리아의 여인이 우물가에 땡볕에 찾아와서 그걸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걸 만난 거예요. 그런 공허한 내 영혼, 내 영혼을 기쁨으로 꽉 채울 수 있고 풍랑처럼 이런저런 여건에 흔들리는 내 마음을 꼭 잡아주는 기쁨의 그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는, 오신 이유는 이미 오셨죠. 또 오실 거예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그 기쁨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데서 채울 수 없어요. 마실수록 목이 말라요. 그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13절에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제자들과 주를 따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려 함이니라. 그냥 기쁨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꽉 채워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마리아 같은 이 미천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지저분한, 가장 지저분한 그 추운 데서 말구에서 태어나시고 또 목수의 삶을 사시다가 목숨을 바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생명의 기쁨, 이 샘솟는 생명의 기쁨을 잃은 우리의 기쁨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값을 다 치른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 치른 거예요 이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서 할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기뻐하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주제가 많지만, 여러분 이 시즌이 되면은 이제 노래가 나오죠. Rejoice,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는 기뻐할 것만 남았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기쁨을 지속시키고 움직이는 바퀴로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않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쁨, 영혼의 생명이 충만한 그 기쁨을 맛보며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는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오늘 머리에서 봤지만 이건 상황을 뒤집는 역전의 기쁨이에요. 역전의 기쁨.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마리아가 기뻐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것이 큰 일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송축한 그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힘센 자를 누르시고 연약한 자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고 들어 쓰시는 분이시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힘센 자를 들어쓰고 힘이 연약한 자는 무시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돌보신다 그러셨어요. 예, 안 돌봅니다. 우리 조국 한국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탈북해서 엄마랑, 아니 엄마랑 아들입니까?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 돈이 그렇게 넘치는데. 또 최근에 제가 어디 보니까 30대 아버지와 12살 아들이, 아버지가 잡을 잃어서 그 마트에 가서 음식을 훔치다가 걸렸어요. 아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 가슴, 그 옆에서 본 사람이, 주인이 그걸 보고 처벌하지 않겠다. 근데 그걸 옆에서 본 사람이 데려가서 밥도 먹이고 돈도 주고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고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로서리 거기에 슈퍼마켓에 와서 장을 보고 이걸 좀 전해주라고.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어릴 때 교육을 그렇게 훔치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고 아들에게 교육을 시켰을 텐데, 오죽했으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도둑질을 해.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은혜가 내게 임했구나.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그걸 믿음으로 깨닫습니까?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만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상황을 세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눈입니다. 예.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 안 읽으신 분 있으시면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철로 역정, 성경담으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분이 그 책을 쓰기 전에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 몇 사람이 이 양지 바른 곳에서 햇볕을 따뜻하게 쬐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어요. 할머니들이 얼굴이 환하게 기쁨에 가득 찬 채 오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런 그 서로 간증을 하고 있는 걸 들은 거예요. 존 번연이 이런저런 불평을 하면서 실패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그걸 듣는 순간 회개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어. 그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졌다는 그런 간증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처음에 안 믿던 자가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처음에 믿으면서 멸망의 성을 떠나는 장면부터 그게 온갖 종류의 인간들이 다 나옵니다. 믿음의 여정의 길이 다 나와요. 거기 보면 우리의 모든 종류의 믿음의 적대자부터 다 나옵니다. 꼭 읽으시기를 권면드리고, 어떤 이동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걸 시리즈로 설교를 다 하신 분도 있으세요. 한국에 가면 그 가평에 그 철로 역정의 길을 공원을 만들어서 공원을 그걸 형상화시켜서 공원을 만들어서 그걸 경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시면 꼭 방문하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의 위대한 신앙의 문학은 하나님께 감사함에서 나오는, 감사하면 기쁨이 회복이 돼요. 기쁨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이제 믿음으로 붙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상황을 거꾸로 보는 새로운 렌즈를 눈에 딱 장착하게 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 망한 상황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그렇게 이 어떻게 보면 황당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만대의 복을 받은 자로구나. 그래서 주님의 어머니로 지금까지 계속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당혹감과 절망에서 기쁨과 확신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시편 40편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를 이렇게 감사함으로 찾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회개하고 주를 기뻐하며 찾는 이에게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먼저 회복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워터게이트 사건 아시죠? 닉슨이 중간에 지금 탄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닉슨도 탄핵 진행될 때 그만두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의 법률 특별 보좌관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38살에 백악관의 대통령의 특별 법률 보좌관이었으니까 출세를 굉장히 빨리 한 사람이에요. 출세가 빠른 만큼 그는 하나님을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똑똑한데 뭐. 근데 이분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했던 핵심 3인방 중에 한 명이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교도소 갔죠. 교도소에서 이제 오랜 동안 살면서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고 나중에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중에 교도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됐는데 이런 간증했습니다. 내 일생의 진짜 유산은, 가장 귀한 유산은 나의 최대의 실패, 즉 내가 전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었다.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나의 최대의 치욕이 나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시게 된 시작이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자랑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체험을 택하셨던 것이다. 승리는 실패를 통해서, 치유는 부수짐을 통해서, 나의 발견은 나의 자아를 버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책에 남겼어요. 그분이 쓴 책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신앙생활 하다가도 사방이 꽉 막히고 캄캄한 시련과 고통의 감옥에 갇힌 듯한 그런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보다는 슬픔이, 그리고 확신보다는 의심이, 평강보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리고 주변을 그때 살펴보면 객관적인 현실은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조차 부정적인 말로 의욕을 또 상실케 만들어요. 아이 도움하는 격려하는 말이. 그래서 그때 신실한 믿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한테 옆에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길지 않은 한 10여 년에 전도사를 10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목회 생활 가운데 그때가 이제 40 됐으니까 40 넘어서 이건 너무 무모한 일에 나선 거 아닌가. 한 10여 년 특히 또 뭐 기독교가 이렇게 확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도 아니고 다 찌그러들어서 이렇게 다들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또래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안수 집사님 신실하신 분은 그때 제가 집사님 아니 더 사업에 더 열중해서 돈을 벌어야지 아니 왜 그러세요? 이 나이에 걱정하셨어요. 저는 이미 영주권 5년차가 지나서 시민권 신청할 그런 자격이 됐는데 그 장로님이 올드타이머 그 교회에 오래 사신 장로님이 열심히 섬기시는 분 아니 영주권이 없어서 그러세요? 교회 영주권을 스폰서로 많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많이 스폰서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영주권 땄으니까 그렇게 또 의심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일자리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제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여러분 아시듯이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제일 불안한 자리입니다. 네. 생계를 생각하면 사업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억척과 오해로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 변명보다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에 남기신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오해할 권리가 있고 목회자는 굳이 해명할 의무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굳이 구구절절히 가서 해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란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면 주변에 오해도 받고 엉뚱한 소리도 듣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상한 짓이거든 이게. 이상한 일, 수지가 안 맞는 일이에요. 예.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말로 맞받아 싸웁니까?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이러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더 지혜롭게 만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요셉이 그래서 세상에 그 와중에 감옥과 어려운 와중에 핍박 속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 말씀을 부여안고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이제 1년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전부터 항상 느헤미야의 그게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여기에 미국 목사님 오셔서도 하신 말씀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말씀이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 말씀으로 교회의 상한 심령과 허물어진 사역을 회복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해왔습니다. 목장과 당회와 집사회와 근사회와 각 사역팀에 다시 재건되고 활성화되도록 함께 우리가 다 함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자들 신실한 여러분들을 불러일으켜서 헌신하도록 하셨고 여러분 꽃을 보세요. 꽃을 놀랍습니다. 헌신하시는 분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또 자녀를 위해서 우리 자녀 부서에 전도사님이 안 계시 옛날에 우리 교회는 안 해본 게 없는 교회예요. 아직도 구석 창고에는 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지금 허물어진 상태예요. 전도사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1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요즘 우리 한인 2세들을 전도사 신학대학원에 가면 없어요. 이제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주님, 전도사 없이 그냥 사역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옵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풍성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직 소개가 안 됐지만 우리 이 지역에 가장 또 좋은 두 신학대하고 미국 신학대학원에 공부를 마치고 필라델피아에서 여러 한인교회에서 유초등부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까지 경험을 두루 갖춘 우리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미국 학생이라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오늘 이 서신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사실 이렇게 살기는 불가능해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이 마음으로 심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하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해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주를 기뻐하라. 우리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심령을 먼저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창고와 너희 어카운트가 충만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무엇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해. 기쁨이 충만하면 나머지는 다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관계도 회복되고 다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에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은 그냥 에이 무슨 기쁜 일이 뭐가 있어, 인생은 쓴 거야, 쓰리쓴 잔을 마시고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악관에서는 만나지 못했지만 어두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찰스 콜슨, 천재야 천재. 그가 가장 힘든 고난과 외로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여러분 여기다 앉히셨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좀 더 다가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 예. 여러분 병이 들면 병을 극장하면 병세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져 슬픈 음악을 듣고 하면 더 슬퍼져요.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더욱 기뻐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충만이라는, 그냥 기쁜 게 아니라 꽉 채워서 넘치는, 바다 물이 확 차듯이, 여러분 저 캐나다에 가셔서 이렇게 레이크에 가면은 내려가는 길에 보면은 바다 물이,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길로 캐나다 온타리오 친구 있는데 가보니까 운전해 가는데 바다가 길 위에 이렇게 공중으로 붕 이렇게 꽉 차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다가 아니죠, 호수죠. 충만함.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는 풍광이 좋은 곳에 그런 걸 찾아서 안목의 정욕을 채우는 그런 여행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셀카 딱 찍어가지고 페북에 한번 탁 젊은 사람들 올리죠. 그리고 리조트, 좋은 리조트 필요해요. 아늑하고 편안한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여행이에요. 그 잠시 즐거움이에요. 거기서 3일, 4일 지나면 그냥 시들해요. 예. 그리고 남들이 못하는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이렇게 남들이 가지 못하는 곳에 또 갔다 왔다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요즘 제가 어디 보니까 디스커버리 잡지인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교통체증이 일어서 사진을 보니까 촘촘하게 서 있어요. 그거 왜 갑니까? 그 꼭대기에 가기 힘들고 돈이 많이 드니까 한번 가봤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예요, 잠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아서 해볼 때 그게 가장 큰 기쁨임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한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다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물어보세요. 어느 게 더 기쁩니까? 만족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것은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더욱 충만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는 게 건조하고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도 오늘 같을 것 같고 에휴 그렇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 기쁨의 충만함을 맛보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예. 복음의 전도와 선교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천국의 충만한 기쁨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보장해요. 함께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이제 하고 제가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찬송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428장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슬픔과 세상의 죄와 허물 속에서 우울함과 절망에 있을 때 빛 대신 예수님 보내셔서 예수님의 그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의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또 혼자 고립되어서 고슴도치처럼 다가가지 못하고 주여 우리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시옵시고 항상 믿음으로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기뻐하는 성도, 기뻐하는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하는 교회, 기뻐서 춤추고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